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군용기 56기가 어제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최초로 침범한 52기의 전투기 가운데 J-16 전투기 34기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H-6 전략폭격기 12기가 포함됐으며 이후 J-16 전투기 4기가 추가로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 공군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고 방공식별 무기체계를 통해 중국 군용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날 중국 군용기의 침범 규모는 지난 2일 39기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타이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차원에서 올 들어서만 800차례 이상 자국 군용기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군이 최근 타이완 인근에서 벌이고 있는 도발적 군사 움직임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과 협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팔고 타이완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는 행위가 미국과 중국 관계를 훼손하는 도발적 행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싱가포르 의회가 외국의 내정 간섭 차단을 이유로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 간섭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0시간 넘는 토론 끝에 어제 통과된 이 법은 외국인은 존재를 대리해 적대적 정보전을 수행하는 싱가포르인에 대한 정부의 단속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치적 요주의 인물로 지정해 재원 출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K 샨무감 내무겸 법무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 국가안보와 주권과 관련된 심각한 위협, 특히 체제 전복의 강력한 수단으로 떠오르는 인터넷을 다루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인의 표현의 자유나 외국인이나 해외단체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보도와 정보 제공은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싱가포르 정부가 야당, 정치인, 시민활동가, 독립언론을 박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도 싱가포르 정부와 집권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국내 단체들도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라며 전체주의 씨앗을 품은 최악의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국경 재개방을 결정한 호주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당장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입국 허용 우선순위는 호주 국적자 다음으로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유학생들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호주 입국 허용은 내년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리슨 총리는 지난 1일 호주 국민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국경을 재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을 맞은 호주 국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 뒤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호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전까지만 해도 한 해 평균 330억 달러를 관광으로 벌어들였습니다. 호주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호주 관광수출협의회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돌아오길 희망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프랑스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이 지난 70년간 20만여 명의 아동을 성학대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프랑스 천주교 교회 성학대 독립조사위원회는 오늘 보고서에서 195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1만 6천 명의 아동이 성직자들로부터 직접 성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직자 외에 교회 사무처 직원과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아동 피해자는 3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950년부터 종사한 11만 5천 명 성직자 가운데 약 2,900에서 3,200명이 성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독립조사위원회는 프랑스 가톨릭의 성추문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2018년 구성됐으며 법률가, 의사, 신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르크 소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톨릭 교회는 가정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나 다른 어떤 곳보다 아동학이 학대받기 쉬운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베 위원장은 CNN 방송에 이번 일은 내재적인 체계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윤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비난한 데 대해 유엔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한 체제 경쟁이나 국력 비교는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라면서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흐리고 함남 동해안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8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 0.5에서 3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급증한 북한 내 핵 활동과 함께 해상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 행위들이 담겼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4일 공개한 연례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에서 관측된 새로운 핵 관련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영변 경수로의 외부 공사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기계 설치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다른 유엔 회원국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사이 촬영된 적외선 영상을 통해 영변 핵시설 내 활동을 감지했는데 여기에는 핵과 관련된 실험의 흔적도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5월엔 경수로 옆 터빈용 발전기의 동쪽 부근 전기 변압기 주변에서 열 활동이 관찰됐다면서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또 경수로 남쪽 부근에서 원형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는 위성사진과 함께 이 구조물이 지하로 연결된 수직 통로일 가능성이 있다는 유엔 회원국의 분석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 밖에 영변에서 원심분리기 공장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이 있었고 공장 근처에서 액체 질소용 유조차로 보이는 차량이 발견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영변에서 핵 관련 활동을 자세히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발언과 일정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 활동이 실제로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악화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발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해상을 통한 북한의 각종 제재 위반 행위도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을 비롯한 제재 관련 활동을 벌여온 선박들은 여전히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조작하거나 전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항하고 있고 일부는 다른 선박의 등록번호를 허위로 다는 방식으로 불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선박들의 세탁 행위를 통해 일부 선박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에 가담하거나 유류를 북한으로 운반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 패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의 영향으로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은 계속되고 있지만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의 활동은 이전보다 적은 수준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포에 새로운 유류시설이 들어섰지만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유조선들이 직접적으로 유류를 운송했다는 보고도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으로의 유입이 금지된 해외 사치품 역시 이번 조사기간 동안 수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의 여파가 제재 위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비난한 데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향후 조치를 동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여러 안보리 결의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것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concerned by the DPRK's repeated violations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에 대한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한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와 모든 기존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에 대해 이중 기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남북통신선 연결에 대한 질문에는 앞서 밝혔지만 우리는 남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하며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And we remain prepared, as we've said, to meet with DPRK officials without preconditions. In our messages, we've made specific proposals.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 관리들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 논의를 위한 구체적 제안을 했으며 북한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 어떻게 최선의 방법으로 관여할지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eeks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the DPRK to make tangible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That of our allies and that of our deployed forces. Our goal, as you've heard,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소개하며 우리의 정책은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 미국 동맹, 미군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는 대북 정책 재검토를 토대로 정해진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소위 적대 정책을 이유로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동맹과 협의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다음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of course condemn any illicit missile launches which are destabilizing to the region a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re consulting closely with our allies both in capitals and in New York at the UN.
사키 대변인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의 어떤 불법적인 미사일도 규탄한다며 이는 영내와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의 활동을 평가하고 다음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각국 수도와 뉴욕 유엔 본부에서 동맹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r goal, of course, remain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remain prepared to meet with DPRK without preconditions. In our messages, we have made specific proposals for discussion with DPRK.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우리는 여전히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으며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했지만 아직 답신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남북한 통신연락선 복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계속 지지한다며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북한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은 3일 담화에서 안보리가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과 빈번한 공격용 무기시험들에 대해서는 함구무원하면서도 우리의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걸고 든 것은 유엔 활동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에 대한 부정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무기시험은 안전한 공해상에서 진행됐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위해도 준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중기준 주장은 최근 북한의 대외담화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달 25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담화에서 선결 조건으로 적대정책과 함께 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자위적 차원 행동은 모두 위협적 도발로 매도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군비 증강과 연합훈련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만을 국제사회가 문제 삼으며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인식은 간명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시험을 금지하는 다수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has passed a number of resolutions which prohibit North Korea from developing and testing ballistic missiles. And the reason for that, of course, is because North Korea produce nuclear weapons in violation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세리모 전 조정관은 안보리가 이런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위반하며 핵무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이중기준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 결의를 근거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규탄해왔습니다. 안보리는 2004년 4월 대량 살상무기 WMD와 운반수단의 개발, 획득, 제조, 보유, 운송, 이전 등을 금지하는 결의 154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어 이 결의안을 근거로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하는 첫 결의 1695호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비롯해 연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존 볼튼 유엔 대사는 안보리 연설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이런 기술을 확산하려는 경향을 지적하며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해 세계에서 주도적인 확산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후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해 더욱 포괄적이고 강력한 결의들을 채택했습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강행 이후 채택된 대북결의 1718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기존 미사일의 발사 유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며 모든 기존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대북결의 18745를 채택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중단해야 한다며 규제 범위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유엔이 이처럼 탄도미사일을 측정하는 것은 이 미사일이 핵무기 등 대량 파괴 무기의 운반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은 아니지만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 마이클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안보리 대북 결의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은 주변국에 대한 북한의 호전적 역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My simple point would be that North Korea has a record of belligerence. It attacked South Korea in 1950. It never accepted the existence of South Korea.
1950년 6.25 전쟁 남침에서부터 북한은 한국의 존재를 거부하며 한국을 지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무기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북한의 미사일 관련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대한 북한의 거듭된 위반을 상기하며 이런 위반이 역내 불안정과 불안을 더 크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중기준 적용을 중단하라는 김여정 담화는 북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 부부장이 이 담화에서 한국 정부의 적대시 정책과 함께 이중기준 철회에 대한 눈에 띄는 실천을 요구한 만큼 북한은 앞으로 대남 대미 메시지에서 이 같은 주장을 계속 제기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도 북한은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거듭된 이중기준 주장을 동맹들 간 분리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North Korea is always trying to divide the allies from each other and also from China and Russia.
미중 미러 긴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주장이 중국과 러시아 또 한국의 특정 정치권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달 27일 안보리에서 열린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고위급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의 호주 핵잠수함 지원 계획과 관련해 NPT에 대한 편의적 접근 혹은 이중기준 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달 28일 미사일 발사 이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등에서 한국 정부가 도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한국 언론은 김여정 부부장의 이중기준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북한이 이중기준 주장이 자신들에게 유용하다고 보고 이 전략과 수사를 계속 시도할 수 있지만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 등 특정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리모 전 조정관은 이중기준 주장은 한국이 탄도미사일 등 재래식 군사력을 계속 개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unhappy that South Korea is continuing to develop its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세리모 전 조정관은 북한은 한국이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북한의 중대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의 양보는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다른 시각이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외교장관의 대북 제재 완화 제안을 따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관련해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먼저 제재 완화라는 양보안을 제시하긴 어려울 것이란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 완화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아니라 북한의 상응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여겨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틀을 바꾸기 위해선 제재 완화와 같은 다른 접근 방식이 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설득력 있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앞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한국 국회에서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과 북한의 이웃나라들과의 외교를 통해 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제재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방안에 동조할 만한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ve given no indication. I think Secretary of State Blinken recently came out talking more about issues.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의 안정화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더 많은 언급을 한 반면 대화 테이블에 양보안을 올려놓을 의사와 관련해선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제재 완화라는 카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혹시라도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외교장관의 제재 완화 시점 발언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그들의 협박 외교가 작동한다는 지표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제재 해제는 미한 동맹이 의도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오히려 김정은은 정치 전쟁 전략을 두 배로 늘리고 계속해서 협박 외교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번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할 순 없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중대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제재 완화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cannot predict how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react to this proposal, but I believe it would be a.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목표는 제재 해제와 더불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며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를 한다는 건 북한이 친 덫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대화를 목적으로 북한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보상을 하는 건 큰 실수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차석 대표는 제재 완화에 미국이 어느 정도 열린 자세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방안은 대화 재개 이후에 논의될 사안이란 점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제재 해제와 미국과의 정상적인 관계로의 길, 평화협정, 그리고 그 외 북한의 관심사 등 모든 것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협상에 돌입하도록 부추겨야 한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사안들은 결국 행동 대 행동이 기반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와 시설의 해체를 시작하고 핵 분열 물질 생산을 중단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 완화와 관련한 최근 논란이 궁극적으로 미한 동맹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주목했습니다. 고수 국장은 제재 완화 주장을 비롯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다른 시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Yes, I think that is with North Korea's activity lately about offering.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내놓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의 행동들을 상기시키면서 이 모든 행보는 미국이 전략적 인내 자세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만약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사이에 틈을 벌린다는 부수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맥셀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전략을 숙고하고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도록 고안된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맥셀 연구원은 정의용 장관의 장려책과 제재 완화 주장은 김정은을 미소짓게 만들 것이라면서 이는 이런 주장이 김 위원장 자신을 위한 양보를 가져오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의 제재 완화 압박에 미국이 저항함에 따라 동맹에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제재 완화를 놓고 미국과 한국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두 나라의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에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미국과 한국 사이에 큰 틈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두 동맹이 의견차를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같은 입장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국과 한국의 시각차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미국이 한국과 함께 발을 맞추는 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한 체제 경쟁이나 국력 비교는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라면서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먼저 풀어야 한다고 제시한 중대 과제는 선결 조건이 아닌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5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남북한이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통일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며 8천만 남북 결의와 750만 재외동포 모두의 미래 세대가 공감하고 연대하는 꿈을 꾼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으로 남북 대화 진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남북 관계 개선과 협력 복원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통신 연락선 복원과 함께 북한이 한국의 선결 사항으로 제시한 이른바 중대 과제를 의식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발언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자신들의 자위력 강화 활동에 대한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시 관점 또는 정책이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앞서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서 북한 도발을 언급한 데 대해 반발해 비난 담화를 낸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중대 과제가 선결 과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북한의 중대 과제 우선 해결 요구에 대해 대화와 협력의 선결 조건으로 보기보다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북관계 특성상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남북관계를 재단하거나 어느 한쪽의 입장만 관철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함께 풀어가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 센터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중대과제 해결이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선 수용할 수 없는 조건임을 밝힌 발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대화를 가지면서 북한 비핵화와 함께 당연히 그것에 대한 보상 조치로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뭐 이중 비전이라든가 적대시 정책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대화의 재개가 이루어져야지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접근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려는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주로 미국을 겨냥해 쓰던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를 최근 한국에게도 본격 제기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급속한 국방 첨단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 박사는 북한도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 있다고 발표한 만큼 한국의 무력 증강 활동만을 대화의 걸림돌로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중장기 국방계획이 나온 이후 그것에 관련된 1년의 무기 실험이나 테스트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이 상당히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예민해지면서 적대시 정책들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주요하게 이제 그것을 문제 제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남북한의 군사대화, 그다음에 그 군사대화를 통한 후속적인 군사합의, 뭐 이런 그 프로세스가 아니면은 사실상 이 부분들은 당장 우리가 어떤 선제적인 행동을 취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북한 선전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가운데서도 한국에 대한 비난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통신 연락선 복원이 이루어진 당일인 4일 한국이 외세의 시대착오적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정하고 있다며 지난달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때 자신들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열차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데 대해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를 도발로 걸고 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5일엔 또 다른 선전 매체 메아리가 한국군이 최근 발표한 공군 우주력 발전 기본 계획과 미래형 지상 전투 체계 아미타이거 4.0 도입을 위한 전투 실험 등을 거론하며 한국 위정자들의 대화와 평화 타령이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간을 얻으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는 북한이 임기 말 남북관계 복원에 공을 들이고 있는 문재인 한국 정부에 대해 협상력의 우위를 점하려고 통신 연락선 복원 이후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북한이 움직이는데 협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협상을 요구하면 반대로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그런 약점을 잡고 오히려 자신들의 협상 요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편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틀째인 5일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북한 측이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에 이어 한국 측과의 함정 간 핫라인인 국제상선 공통망 호출에도 응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비롯해 함정 간 핫라인까지 정상 가동되면서 남북 군사소통 채널은 완전히 복원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일본 신임 총리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일본 전문가들은 신임 총리가 전임 총리들과 비슷한 대북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특히 납치 문제는 일본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선출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는 4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납치 피해자의 가족의 고령화가 進んでいます.
기시다 총리는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고령화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강력한 결의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 계속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모든 일본인 납북자들이 최대한 빨리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라며 북한의 정치체제를 고려할 때 최고 지도자와 직접 만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납북자들의 운명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그들을 돕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고자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He wants to show people that he will do anything he can to try and resolve this issue. And as you know, this issue
주멀트 차관보는 납북자 문제가 일본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일본인들이 납북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동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토 시오코 윌슨 센터 동북아시아 선임 연구원도 납북자 문제는 일본 대중이 매우 공감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여전히 남아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계속 큰 우려가 있고 기시다 정부도 이 부분에 집중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고토 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기시다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은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hen you look at the lineup of the Japanese cabinet under Prime Minister Kishida, the foreign minister and the defense minister are the same.
고토 연구원은 전임 스가 정권의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기시다 내각에서 유임됐다며 이들은 아베 전 총리와도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의 접근법에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임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아베 신조 총리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18년 제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언론 인터뷰와 연설을 통해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18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북일 회동을 검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지만 김 위원장은 이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당시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흔들림 없는 자세로 접근하겠다며 북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저도 소극신という 殻を 破り 一歩 踏み出し 最後は
아베 전 총리는 나도 상호 불신이라는 껍질을 깨고 한 걸음 나아가 종국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당장 북일 정상회담에 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정상회담은 납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취임한 스가 전 총리도 취임 직후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겠다고 거듭 밝혔으며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스가 전 총리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독일 간 성과 있는 관계를 수립해가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임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acknowledges that this issue is important for Japan. And we want to support Japan in this effort.
주멀트 전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도 이 문제가 일본의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일본을 지지하기에 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고토 연구원은 인도주의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바이든 정부가 집중하는 문제들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humanitarian issues is one of the issues that is a driving force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this issue of the abductees.
고토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지지하기 원할 것으로 본다며, 일본은 계속 미국에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스가 전 총리와 아베 전 총리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며 후임 총리가 답습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9월 23일 홈페이지에 개인 명의의 글을 싣고 스가와 선임자인 아베는 우리 성의와 노력에 의해 이미 다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어떻게 하나 부활시켜 저들의 정치적 목적 실현에 악용하기 위해 거짓과 기만으로 민심을 회유하는 데 몰두해왔다며 스가와 아베는 공모해 북일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은 장본인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 누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든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매달린다면 얻을 것은 비참한 참패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어 26일에도 납치 문제 등을 언급한 스가 전 총리의 유엔 총회 연설을 비난하며 앞으로도 아베나 스가는 물론 일본에서 다음 기 수상으로 누가 되든 선임자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답습하려는 정치가들과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자는 모두 17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이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은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8명은 이미 숨졌고 다른 4명은 당초 북한에 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이 7월과 8월에 대북정제유 공급량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7월 정제유 2,828배럴, 8월 11,745배럴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 중 8월 공급량은 지난해 7월에 12,479배럴 이후 가장 많은 양이며 지난해와 올해를 통틀어 두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고가 없었던 중국은 올해 3월부터 계속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대북 공급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의 공급량은 각각 4,893배럴과 91배럴에 불과했지만 6월엔 약 1년 만에 1만 배럴을 넘겼고 두 달 만인 8월 다시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인 2019년 중국의 월 평균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약 15,000배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게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8월을 기준으로 38,332배럴입니다. 이는 연간 한도의 약 7.6% 수준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탈북 여성 권수정 씨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권수정 씨의 8번째 이야기,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7년 결혼을 계기로 미국에 정착하게 된 권수정 씨.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기회를 북한 동포들과 나누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태국에서 알게 된 탈북민 자매를 가족으로 품게 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세 자매의 첫째는 망명 신청을 했고 둘째는 대학원 유학 프로그램으로, 현재 한국의 한 수녀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막내는 아예 보적에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애 같은 거는 걔도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가 일단 미국 데려와서 서류를 지금 넣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데려올려 하니까 막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얘는 14살이에요. 변호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애들이 어렸을 때 간 애들도 지금 파양되는 확률이 되게 많은데 나이 들어서 간 애들이 사춘기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 애들이 그러면은 한국에서 온 애들이 여기 와서 그러니까 열 몇 살이면 적응하기 진짜 힘든 나이래요, 애들이. 그러면은
권소정 씨는 이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시킨 후 입양 절차를 밟을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에 있는 막내와 이미 정은 쌓이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손편지를 썼는데 와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신랑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여기서 너 뭐 갖고 싶은가 하니까 그 찔 인형 있잖아요. 큰 거. 그거 한국에는 오다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그거 시켜줬더니 손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오 가슴이 뭉클하는데 그 손편지를 보고 가슴이 되게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항상 제가 가족으로 받아주고 챙겨주고 엄마 대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신랑도 형부라고 우리 또박또박 해가지고 막 언니라네. 그 말이 너무 그 수녀원에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 애만 옷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애들 9명 옷 다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감사함을 편지로 또박또박 써서 보내왔더라고요. 내가 가끔 너 뭐 꿈이 뭐냐 하면 자기는 꿈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망원이 자기는 무용하고 싶대. 그때 댄서하고 싶대요. 근데 저번에는 갑자기 그 양궁 있잖아요. 우리나라 금메달 땄잖아요. 또 꿈이 또 바뀌었대. 양궁에 오고 싶대요. 아 그래요?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봐 했더니 아 나 될까? 그 국가대표 한 애들이 그 이번에 금메달 딸 때 그 자기 너무 그 갑자기 감동돼가지고 자기 바뀌었대요.
아마도 꿈이 또 바뀔 거라며 웃는 소정 씨는 하루빨리 막내와 언니들이 한 지붕 아래서 오손도손 살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수정 씨가 입양하려고 마음으로 품은 아이는 세 자매의 막내딸만이 아니었는데요. 막내와 한 살 터울인 남자아이까지 입양 신청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 한 애는 남자애는 엄마가 지금 케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마약 중독에 걸렸어요. 그 중국에서 데려왔거든요. 중국에 있던 애를 데려와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하는데 그 정신과도 왔다 갔다 하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에서 온 동포들의 어려운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아 늘 마음을 쓰는 수정 씨의 여정 가운데는 견디기 어려운 고비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알았어요. 교회에서 제가 북한 사람이라 하니까 아 여기 북한 사람들이 몇 명 된다고 소개시켜 준 거예요. 북한인데 여기서 마약을 엄청 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리긴 살렸는데 거기가 우리가 거꾸로 들어간 거예요. 저희 남편이 진짜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 거기에서 변호사 비용만 6만 불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만난 30대 탈북 여성 안쓰러워 이것저것 챙겨주다 가까워졌고 사정이 어려운 이 여성의 부탁으로 아파트에 계약금을 내줬던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으로 이어졌다는 수정 씨. 이 여성은 마약 중독에 마약 매매까지 연루된 마약범이었고 이 여성을 추적하던 마약 당국은 계약금을 내준 수정 씨 남편이 연루될 가능성을 수사했습니다. 범죄자를 물질적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풀고 누명을 벗기까지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잃게 된 가슴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수정 씨의 이런 탈북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심과 애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북한에는 제 동생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나 쟤 꼭 살리고 싶다고. 북한에 있는 동생들이 두고 왔던 그 자책감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너네 같이 죽고 있길 이 길을 택했을 걸 그런 자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도 해마다 돈 만 불씩 보내줬거든요. 미국 들어와서 해마다 제가 19년 1월까지 보내주고 지금 벌 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벌 주고 있는 중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도 그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지금 돈을 받아먹고 돌아서 보위부에 신고를 한대요. 그래서 북한에 돈을 보내주지 말라고 모두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안 보내고 있는지. 제가 동생이 북한의 막내가 마약에 막 쫄아 산대요. 제가 돈을 하도 원하는 대로 보내줬더니 돈이 없으면 안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 여기 교회에서 만났던 그 애를 보니까 누군가 손 하나만 잡아주고 걔를 진짜 엄격하게 했더라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남편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들이라고 말하는 수정 씨는 남편과의 새로운 계획을 꺼내놓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그냥 여기서 반년, 한국에서 반년 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할머니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12살부터. 그래가지고 그 저기 한국 가면 진짜 불우하게 자식도 없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 저희 남편하고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고아원 아니면은 그 가면은 어르신들을 도와줄 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남편 같은 거는 현재도 그래요. 그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애들, 부모 없는 애들 아니면은 자식 없는 어르신들 그 도와주고 항상 도와 크기는 도움이 뭐 될지 몰라도 자그마한 거라도 버틸려고 항상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한국말로 전달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한국이 그래도 네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를 받아줬지 않아요.
북한에 두고 온 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그리움이 동기가 돼 또래의 탈북민들에게 관심을 쏟는 수정 씨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북녘당에 잠들어 계신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저 북한에 있을 때 종합식당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종합식당이라고요. 할머니가 옛날에 우리 국도에 할머니 집이 있었어요. 그 자리라가 그 할머니가 옛날 집에 그 사람들 렌트를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종합식당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일 먼저 할머니가 옛날 그 살던 그 집에 그냥 식당을 하나 짓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가 가지고 싶어했던 꿈이었거든요.
12살 때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역할을 해주셨던 할머니.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걸 되게 소망했어요. 경제적으로 안 되고 하다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거기서 솔직히 고생 많이 했어요. 할머니가 그 전쟁 옛날 일제 때부터 할머니 손으로 지은 집이거든요. 그 집이. 저희 아버지 형제들도 거기서 다 태어났고 저도 거기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진짜 그 집을 결국은 마지막에 헐값에 팔았어요. 내가 이제 언젠가는 꼭 저기다가 할머니 우리 할머니 원하던 식당을 꼭 지을 거라고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수정 씨는 10여 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결심하고 소원했던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권수정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먼저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우드루 윌슨 대통령 시대편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86년 10월 5일 아시아인들의 우정과 세계 평화의 촉진을 다진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서울에서 금막을 내립니다. 이날 폐막식은 8만여 명의 관중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잠실 주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1970년 한국은 제6회 대회를 서울에 유치했지만 개최권을 반납한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다시 1980년 4월 아시아경기연맹에 개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이라크가 개최 신청을 한 데 이어 11월 북한도 개최 신청을 합니다. 아시아경기연맹 집행위원회는 1980년 12월 회의를 열고 한국, 이라크, 북한의 개최 신청을 모두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시아경기연맹은 표결에 앞서 조사단을 구성해 이들 나라로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북한은 점검 결과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이라크는 이란과의 교전과 시설 부족을 이유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함을 아시아경기연맹에 통보합니다. 결국 아시아경기연맹은 1981년 11월 68명의 대표가 참석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서울 개최를 확정하게 됩니다. 1921년 10월 5일 국제문학가들의 단체인 국제팬클럽이 영국 작가 다슨 스코트에 의해 설립됩니다. 문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와 인종, 종교, 정치 체제를 초월해 전 세계 모든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41명의 시인과 작가가 참석한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 국제팬클럽 창립식이 열렸고 초대 회장에는 193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 소설가 존 골즈워디가 임명됐습니다. 명칭 펜, PEN은 P, Poet, 시인, Playwright, 극작가, E, Editors, 편집자, Essayist, 수필가, N, Novelist, 소설가를 뜻하며 동시에 펜은 말 그대로 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